재직회를 마치고 임상원 장로님께서 이런 날이 오는군요 라고 이제 말씀하신 또 울먹이신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기간 동안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수차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정말 가슴이 설레는군요. 이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사시대를 열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게 말씀의 기회가 주어질 그 때마다 올해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많은 질문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의문이 들기도 하고 하는 이 부분 길게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지만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고 성도로서 좀 알아두면 굉장히 신앙에 유익하겠다 또 자녀들이라든가 질문을 할 때 기본적인 답변은 해줄 수 있겠다 하는 항목들만 이렇게 추리고 요약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정론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죠. 자존자이십니다. 절대자이며 초월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 이것을 이제 교리학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작정, 예정, 창조, 섭리. 창조 이전부터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창조 이후에 구원의 그 역사 때까지 섭리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운행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게 되면 이 작정과 예정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창조와 그리고 섭리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그 예정을 직접 역사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중에 핵심 개념만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해두신 겁니다. 그 작정 안에 예정이 들어가죠. 이 예정은 작정 중에서 이성을 가진 피조물, 거기엔 천사도 있고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만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또 성경의 주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정이기에 인간 예정 초점 맞추고 있기에 오늘 예정론에서는 인간에 대한 예정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요약해보면 이 작정은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일반 계획이라 할 수 있겠고 예정은 특별 계획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 계획이다 하겠습니다. 예정이라는 뜻을 다시 살펴보면 미리 정하거나 예상한다는 그런 한자말의 뜻인데 이것이 라틴어에서 또 영어로 들어온 그 뜻을 보게 되면 미리 목적지를 정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많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볼 때 그때에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교리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미리 정해 두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목적지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적지 최후의 목적지를 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우리가 갈 그 천국이 아니고 영영형벌로 목적지를 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에는 두 가지 예정이 있다 했습니다. 한 가지는 선택의 예정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택받지 못한 것, 즉 유기의 예정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택과 예정을 중심으로 과연 예정하셨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우리의 삶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택,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로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겁니다. 이 선택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원죄 이후에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야 할 어떠한 도덕적인 의무도 없으신 겁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선택의 1차적인 목적은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죠. 대가 없이. 그리고 그 목적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즉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정, 즉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우리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표출되는 과정이다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민족적 선택입니다. 세상 수많은 민족을 구별하시고 나누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구약 속에서 구약시대 구속사의 주역으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괜찮아서 더 영적인 민족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당대에 특별히 더 지혜에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무언가를 믿을 만한 자질이 있어서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을 하셨는데 그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데 8절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사에 쓰시려고 선택하셨지만 그 민족에 속하였다고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선택받은 자도 있고 유기된 자도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 선택입니다. 복음을 접할 환경에 태어나고 살기도 하고 복음과 완전히 단절된 지역에 놓인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국가 속에서 태어나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혀 접할 수 없는 다른 이교 지역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복음 전도와 예배가 자유로운 환경에 있기도 하고 복음을 꺼냈다가는 곧바로 참수되는 곳에 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가정 속에서 어려서부터 복음을 접할 그런 환경에 놓이기도 하고 교회를 가면 매맞고 쫓겨나는 그런 핍박받는 가정의 노인이들도 있습니다. 환경적 선택, 하나님께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선택하셨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환경적인 선택도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것이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신 분들 정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신 분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어려운 시기를 함께 전우회로, 천국의 전우회로 지켜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복음을 만나고 접할 수 있는 이 환경을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생각하며 감사,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해서, 남보다 괜찮아서 더 나은 미래의 어떤 일들이 예견되기에, 잘할 것 같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사항인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예정에 관한 제목은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받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세 번째는 직무적 선택입니다. 직무적 선택,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직무를 부여하시거나 또 직업적으로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별한 달란트, 은사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직무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사도로 혹은 교사로 다양한 사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직무에 불러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지요. 집단적으로는 레위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신 것도 그 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이 시대, 이 사회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직무와 달란트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이 직무적 선택도, 이 직무도 하나님의 예정, 선택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내가 특별히 어떤 더 나은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부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겸손히 그러나 더욱 충성되이 이 직무를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롯 유다를 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선택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에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선택에 이어서 네 번째는 구원적 선택입니다. 민족적 선택, 환경적 선택, 직무적 선택, 그리고 구원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후사로 삼기 위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선택은 사람의 공로나 자격이나 인품이나 다른 어떤 것을 보시고 그 조건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선택의 가장 대전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위에, 어떤 직책에, 또 이 사회 속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결코 내가 괜찮아서 그럴만한 사람이어서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 겸손, 또 겸손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줄 알고 어떤 일을 잘할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근본적으로 신학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찮게 할 줄 알고 예견하시고 하신 것 절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교리 그리고 조직신학에서는 가장 교과서적으로 전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루이스 벌콥 교수는 바로 구원적 선택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나가겠습니다. 구원적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에 의하여 예견된 인간 공로의 연고 없이 죄인들 중 얼마를 택하여 그들로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은혜로운 행위이다.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다 설명해야 되는 함축적인 개념입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인용을 했습니다. 예견된 인간 공로의 연고 없이, 즉 하나님께서 미리 이 사람이 잘하리라 예측하시고 예지하시고 예견하셔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이기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네 가지 선택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말할 때는 그래서 이 구원적 선택, 이 구원의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택하심은 바로 은혜로 택하신 것입니다. 선택의 반대는 유기입니다. 유기는 그냥 선택하지 않으셨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선택하셔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선택 안 하시고 왜 저는 선택 안 하시고 왜 저 사람은 선택 안 하셨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놔두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공의이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부는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것, 그래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기는 결국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선택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거라면 이제 유기는 그 선택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자가 되는 것이죠. 원래 그런 겁니다. 선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라면 유기는 이 죄를 벌주기 위한 준비다 하는 것이죠. 선택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이라면 유기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 상태로 그냥 버려두시는 소극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영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유기는 사회과학, 인문학의 지식으로 깨닫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이신칭의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그 확신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때에야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안에 무언가 구원받을 게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가운데 택정하여 주셨다는 이 말씀이 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결코 숙명론을 운명론을 이해해서는 떠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성경 앞에서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예정론을 기독교 강요 체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올해 초부터 계속 밟아왔습니다만 십자가의 도, 그로 말미암으신 칭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정론을 구원론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유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유기,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죠. 악인의 행동도 바로 유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숨기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영적 눈을 멀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아, 선택받지 못하고 유기당한 거구나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구원에서 떨어져 있음을 확증하게 하는 것, 이것도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 유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과, 특별한 은총을 주지 않고 선택하실 때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정죄, 간과된 사람들을 실제 형벌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이가 아니고 그들은 원죄 이후에 스스로의 죄 때문에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었다. 단 은혜를 베푸셔서 며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결여된 상태이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결여된 상태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고 많은 수많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이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세율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을 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내려주신다. 이 구원의 은혜, 특별 은혜, 이것은 택한 자들에게 내려주시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서 유기된 자라 할지라도 현실 세상에서는 잘 살고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닌 것이고 천국의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기되지 않고, 그래서 정죄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선택을 받아 신앙의 길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고 감사 또 감사해야 할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다시금 정리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선행도, 그리고 종교적 노력도 그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다섯 가지 표어를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소위 다섯 가지 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이 예정론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되는 것처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 인간 쪽에 아무런 공로의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게 되면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에 반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는 거지요. 다른 어떤 공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30년 면벽 수도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도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사람이 보아도 그렇게 잘 믿고 있고 누구나가 봐도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의 반열에 올라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고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다. 이게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고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오직 선물로 주신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신 자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놔두면 절대 믿지 않을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직무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냥 놔두면 절대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에 두게 하시고 선택하신 자를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이 4대손, 10대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이고 다른 데 두면 믿지 않을 것이기에 우호적인 환경에 두셨구나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오히려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 이 나라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저 오지 속에 복음을 못 듣는 곳에 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이 복음의 우호적인 환경에 두셨구나 또 이것도 감사해야 할 조건인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선함이나 노력과 공로로 이룰 수 없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셨기에 가능하기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구원이 가능한 것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기준은 바로 성경인 것이죠. 어떠한 교회의 회의라든가 어떠한 인간의 결정도 성경에 위배된다면 모두 다 깨어져야 하는 것이고 버려져야 하는 것이고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돌아보니 사람이 보기에는 좋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성경적으로 돌아보니 성경의 뜻과 차이가 난다 할 때는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하는 것 이게 오직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 그 근거, 그 전제는 오직 주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구호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인가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 교회 기독교 이 세계가 타락하게 된 근원이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을 사람이 가로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보다 전통과 교회 회의와 결정을 더 우위에 두고 그리고 사제들과 교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해 나가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할 사명권과 죽은 다음에 죄까지 사할 수 있는 사명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반성경적 이단적 행태로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해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교황 이 제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내가 고백성사를 한다고 그리고 내 죄의 삶을 받았느라 선언한다고 죄가 용서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오늘날에도 전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단에서든 또 각 모임 속에서든 분방 공과 공부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서도 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부족한지 세상 이론을 토하고 정치 선동을 하고 1인칭 예화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려면 왜 종교개혁을 했나 이렇게 탄식하는 성도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또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은퇴 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는 교황이 3천 명이 넘는 것 같다. 저를 비롯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교역자들과 또 중직자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 앞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하는 것임을,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애쓰는 서울교회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기에 오직 말씀에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마다 교회에서 또 직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구나 감사하며 이제 또 교회 일꾼으로 집사와 권사를 세우게 됩니다. 아, 이것도 이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에 또 선택에 예정된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직무적 선택 감사함으로 헌신하면서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분발하는 계기가 되자 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영영 형벌로 달려갈 터인데 나를 창세 전에 예정하여 주시고 유기하지 않고 선택하여 주셨으니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원하며 주를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일어서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